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창이 너무 아름답지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창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평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 3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포수가 있었습니다. 포수 아시죠? 엽총을 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총을 쏘아서 짐승을 잡는데 이런 봄인데 이제 총을 들고 산을 두리번두리번 살피는데 언덕 위에서 양지 쪽에 여우가 한 마리 잠을 자고 있는 따뜻한 봄날인데 여우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새건 잠을 들고 있는데 이 포수가 가까이 가서 여우를 탁 겨누었어요. 겨누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여우를 잡으면 뭘 하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털이 좋은데 목도리 해야 되고 하는데 팔아서 암닭을 한 마리 사야지. 그 암닭이 달걀을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모아서 병아리를 까야지. 포수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병아리를 까서 달걀 병아리를 까면 닭이 한 열 마리쯤 되면 잘 길러서 그 닭을 팔아가지고 염소를 한 마리 살 수 있겠는 거예요. 염소를 한 마리에 사면 어떻게 될까? 또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염소가 새끼를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열 마리 낳고 또 스무 마리 낳고 그 다음에 서른 마리 낳고 잘 길러가지고 염소를 팔아서 소를 한 마리 사야겠구나. 이 보수 마음에 막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암소를 한 마리 사면 또 암소가 새끼를 낳겠지. 새끼를 한 마리 놓고 두 마리 낳고 또 놓고 놓으면 암소가 새끼를 낳아 소가 열 마리, 스무 마리, 서른 마리, 마흔 마리 되면 큰 목장을 만들어서 우유를 짜다 팔고 소를 팔고 그 돈을 벌겠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좋은 집을 한 채 지어야겠다. 이 포수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집을 짓고 멋지게 집을 지었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그래서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잡으면 되겠다 딱 들어보니, 총을 들고 보니까 그 사이 여우가 도망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닭도 도망가고 염소도 도망가고 소도 도망가고 집도 도망가고 예쁜 아가씨도 도망가고 아들 딸 다 하고만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행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 나온 애굽의 법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법을 따라 지켜 잘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복을 받아.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 복을 받고 옛날에 제가 장로에 다닐 때 그걸 끓이는 복이라고 해요. 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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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는 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게 생각해 복을 그 말씀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뭐라고 기억됐냐면 그걸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이 저주, 우양의 새끼가 저주, 자손이 저주, 문 안에 유하는 괴기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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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주는 생각하기가 싫고 복은 생각하고 싶으니까 복은 다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결론적으로 그들은 법을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지켜 복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는데 어겼지만 앞으로 잘 지킨 복을 받겠지. 앞으로 잘 지킨 복을 받겠지. 그래서 이제 막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11조 내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막 부모를 공유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잘 지킨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잘못 지킨 법을 어긴 건 자꾸 잊어버리고 주일 지킨 거 기억하고 뭐 기억하고 좋은 것만 기억해서 자기는 막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준 모세 율법에 의해서 복을 받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이 내려오는 그날부터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내려온 그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었어요. 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어겼는데 그 법을 어겼지만 앞으로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래서 이 법을 지켜서 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62년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저는 교회를 다녀서 어머님이 전역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무남 동료셨대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야 어머니가 사시는데 오직 외동딸 어머니를 키우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 그 당시는 예배당에도 이렇게 가운데 포장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포장을 쳐서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그 서로 얼굴 못 보게 하고 목사님만 볼 수 있고 설교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여기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때 예배당 나가신 분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집으로 시집을 오시면서 그때 어디 뭐 새색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데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네. 저희 어머님은 그때도 교회를 못 나오시고 그래도 종종 바느질할 때 찬송을 부르시고 그랬던 게 제 기억에 나요. 그 대신 저희 어머님 저희들을 교회 나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교회 가면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고 또 크리스마스 떡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 성경학교 사항도 주고 그냥 철 모르고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15, 16, 17, 18, 19 나이가 들어가면서 십계명에 있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저는 그때 제가 거짓말을 좀 했어요. 조금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은 거짓말 좀 해도 남에게 해 안 되는 거짓말은 뭐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내가 남보다 좀 잘나 보이려고 거짓말을 조금 하려고 거짓말 꼭지를 풀었어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는데 거짓말이 얼마나 발달이 잘 되는지 한 2, 3개월, 한 5, 6개월 준다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쭈쭈쭈쭈 나와요. 처음에는 그냥 바로 말만 고치고 떠나는 거지 거짓말 약간 보태면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그래 했는데 아 진짜 심하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친구가 전부 다 거짓말쟁이 또 온다. 또 거짓말한다. 야 구라그만 치라.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기까지 다 잘 지나갔어. 뭐 그럼 내가 별로 흉악하지도 않고 살인도 안 했고 행음도 안 했고 술객도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글씨가 뭐냐면 뭐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 큰일 났어요. 나는 남을 속에 나쁜 이득을 취하려고 남을 해주려고 거짓말한 것 말고 그냥 손에 안 되는 거짓말 좀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성경은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참냐이다. 내가 이제 거짓말죄에 대해서 야, 난 이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난 반드시 지옥 가야 돼.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는 만나면 친구가 하고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오후 저녁 때 되면 막 거짓말 잘 나오는데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야. 야 나는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겠구나. 그 하필 그냥 좋은 거짓말고 나쁜 거짓말도 있는 그 다 통잡아서 모든 거짓말 하니까 그 그냥 남의 애 안 주는 거짓말도 거짓말 난 지옥을 간다고 되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도둑질인데. 저희들 때는 참 가난했어요. 제가 1944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고 1년 지나서 일본에서도 해방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5년 해방받고 5년에 대한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하,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사변을 마치고 저희들 학교 반에 30%가 고아였어요. 그리고 그 동네 주변에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부모 없는 아이들 이렇게 정부에 돌봐주고 하는데 저희들 학교에 고아들이 그만 고아들이 늘 문제가 많아요. 도둑질도 잘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근데 저도 이제 배가 고파서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지금도 막 생각하면 이제 초여름 때 밀이 막 익어갈 때 밀이 너무 바짝 익으면 여물고요. 막 익을라 할 때 그때 다 여물기 직전에 친구들하고 남의 밀밭에 가 밀을 한 요 정도 그것도 많이 하고 요 정도 배요. 배가지고 가슴에 싹 싸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무를 뭐 불을 피우면 불이 피면 밀을 딱 올려놓으면 밀 이삭 올려놓으면 막 이러면 잘 꾸여요. 그걸 이제 손으로 비비면 미리 다 껍질 불리네. 후 불면 껍질 날아가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건 먹을 틈이 없어요. 밀살을 건데. 그러고 이제 새벽에 죄 지었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친구들하고 모이면 늘 나쁜 짓 하고 도둑질 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 거기 안 가게 해줘. 그런데 저기다 놔두면 거기 와 있으면서 매일 저녁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감서리, 사과서리, 그리고 뭐 감자,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17, 18, 19 됐을 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훨씬 더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무한테 사과를 따도 절대 그냥 땡겨 따지 않아요. 그건 사과 가지 부러지거든요. 돌려서 따고. 그래, 참외밭에 가도 남들은 그냥 막 밟고 다니면 참외 따는 것도 참외 순을 밟으면 참외가 죽는데, 밤에 가도 참외 순 안 밟으면 발로 더듬어서 밟고, 딴 아이들 참외 씹어가면 버리고 또 씹어가면 버리고 그런데 나는 따기 전에 냄새 맡아봐 익은 것만 따기 때문에, 똑같이 참외 도둑질을 해도 난 좀 착한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서 한번 생각, 나는 그래도 쟤들하고 달라 예수 믿어 착해.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았는데, 19살 돼서 보니까, 내가 한 게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나는 나를 내 일이 좋게 보니까 도둑질해도 나는 딴 사람보다 착하게 도둑질했고 사과를 따도 그래 안 따고 보통 과수원은 탱자나무로 심어가 울타리를 만들 가지 탱자나무 가지가 날카로워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린 너무너무 좋은 게 막 탱자나무 이때 기어 손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주머니에 접어 넣는 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듯이 탱자나무를 깎아요, 밑에를. 가끔 보통 탱자나무 굵기가 엄지손가락만큼인데 딱 깎아요. 그거 끄집어내면 탱자나무 하나 빠져나가면 우리 기어 들어가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시 꼽아놓으면 나중에 꼽아놨다 나갈 때를 못 찾아가 애를 먹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래가 이제 사과를 따고 또 나와서 이제 등장을 꽂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가 분명히 죄인데 그래도 나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난 예수님의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이 도둑질하고 거짓말 똑같이 나쁜 짓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착해져야 하는데, 세월이 흘러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도둑질하는 수법이 크고, 나쁘고,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19살 때는, 나는 지옥을 가겠구나. 난 예수님도 착하고 정말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를 좋게 봐서 착하지 냉정하게 나를 볼 때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면 도둑질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바르게 살려고 해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며 죄 용서에다 빌고 울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죄짓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19살 되는 해 인간적으로도 참 불행했어요. 1950년 6.25 사범이나 그 이듬해 51년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8살이었거든요. 어머니 세상 떠나서 딱 한 달 만에 형님 군대 가시고 아버지는 전쟁통이라서 그때 참 치열한 전쟁할 때라서 늘 이제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일 큰 누님이 15, 작은 누님이 13, 내가 8, 동생이 4살인데 우리는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내가 19살 될 때까지 한번 앉아서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8살 때, 9살 때, 10살 때, 11살, 19살까지 단 한 순간도 행복했다 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뭘 먹어야 할 줄 모르고 뭘 입어야 할 줄 모르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동안에 저는 점점 죄가 커지고 지옥 간다는 절망,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1962년 5월 달에 신문에 보니까 기술 하상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거기 가면 월급 받고 영예 거주하고 하면은 낮에 근무하고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기에 내가 불합격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앞니빨이 조금 깨졌는데 외과, 내과, 뭐 이비인후과 다 통과됐는데 치과에 가서 군의관 사인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거의 불합격인 거예요. 군의관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군의관이 뭐 하려고 군대 지원하려고 하냐, 때가 되거든 와라, 영장 나오든 와라 그랬어. 아니 사정이 있다 좀 도와달라니까. 마치 군의관이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사필서 내고 해도 안 된다. 어금니 같으면 봐주겠는데 앞니를 어떻게 봐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었어요. 다 망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좋아질 그런 기대가 가질 만한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믿고 했던 가운데 잘 된 게 하나 다 악하고 더러운 걸 발견했어. 너무너무 정말 죽고 싶었고 어려웠어요.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문제집을 보니까 뭘 알아야 치지. 객관식 문제를 보니까 1등도 1번도 정답 같고 2번도 정답 같고 3번도 막 그게 화나더라고. 좀 1번이 좀 차이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해놔서. 그래서 몇 번 하다 안 되고.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딴 사람 다 하면 되는, 딴 사람 다 하는데 남은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본가? 내가 봐도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삼촌은 일본 계신데, 일본 오라고. 그때 한국어가 일본이 수교가 안 됐을 때인데. 일본을 갈 수 없어. 밀선을 타고 가는 걸 계획했었는데. 그것도 간다고 막 일본말 참 많이 배워서 그래서 일본말 잘했어요. 그때는 딱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나 또 못 가고. 정말 절망 속에 있고 나 자신을 믿으면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나를 믿을 수 있는 진짜 악하고 더러운 인간인 걸 봤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제일 싫은 게 거울 쳐다보는 건데 거울을 쳐다보고 나 자신에게 욕을 했어요. 이 나쁜 놈, 이 더러운 놈, 이 악한 놈 하고 소리. 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1962년 10월 7일 날 그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가서 우리 교회 종을 내가 치고 그땐 자명종 시계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새벽기도 내가 깨우러 목사님 주무십니까? 새벽기도 시간 됐습니다. 박수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새벽기도를 마쳐 다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 늘 기도해도 늘 죄는 마음에 쌓여 있었고 또 죄를 짓고 죄가 많았어.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전에 없던 마음 하나가 들어왔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 다 씻었다는 마음이다.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건 그때 성경 한번 봐도 보기 싫어서 못 봤는데 저녁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나쁜 짓 하고 남친 서리하고 그랬다니 안 가려고 그 안 가려고 각오를 결심을 저녁이면 나도 오늘 그거 가와 있었는데 그날부터는 거기 안 가고 집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날 보고 야 옥수야 너 그때 어디 갔었나? 어디 갔었노?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내가 지은 지 알고 배운 것하고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틀려, 성경하고 틀려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성경은 1800페이지 조금 못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보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얼마나 시간, 약 2분이 걸려요. 1800페이지 읽으면 3600분이 돼요. 2분씩이니까. 3600분의 시간으로 60시간이에요.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6일 만에 신구약 한 번을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신구약 한 번을 여러 번 읽었어요. 성경을 10번 읽고 나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20번쯤 읽고 나니까 내가 알았던 신앙이 성경하고 다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번을 읽고 40번을 읽고 50번, 50번 정도 읽었을 때 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60번을 읽고 70번을 읽어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보여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배웠던 거 다 두고 성경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다는 것이 엉터리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 많은 목사님들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몇몇 한두 번 읽고 거기 난 생각대로 설교한다는 걸 알았어요. 누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누님한테. 누님, 나, 우리 누님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한테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 주셨던 분이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야, 옥수야, 너 잘못됐다. 너 신앙에 문제가 있어. 사람은 훌륭해질수록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죄인이라고 하는데 네가 죄사함 받아 그게 말이 되냐? 너 교만하다.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님한테 꾸중만 잔뜩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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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서 죄사함에 관한 부분들을 전부 꺼집어내서 뽑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다 어떻게 죄사함 받고 근데 깜짝 놀란 건 나도 놀란 건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으셨어요. 왜? 죄를 씻으시려고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가 죄가 그냥 있다면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못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남아있다는 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예수 우리 죄 씻었어. 그렇지만 또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야.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사했고 앞으로 짓는 죄 안 사했다는 이야기냐? 그럼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한 게 아니네. 성경을 가지고 100번, 몇 번을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죄가 확실히 사해진 거예요. 확실히 사. 성경 어딜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옛날에 로마 교회는 로마 교황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다. 실족할 수가 있다. 사제들이나 성경의 평민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 그러면 로마 교회가 교인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속이길 시작했어요. 죄를 사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 죄 사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아니하고 죄를 사하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은전을 가져오십시오. 은전을 가져와서 접시에다 헌금제 놓을 때 쨍거는 할 때 그때 죄가 사해진다고 성도들을 전부 속였어요. 성도들은 잘 모르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죄를 사하려고 송아지를 팔고 죄를 사하려고 땅을 팔고 죄를 사하려고 별별 걸 팔아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돈을 헌금에 죄사함 받을 그게 죄사에 적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 아십니까? 거기까지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다 같이 부르면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지요? 우리 죄를 씻어 쓰는 건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나 했나?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긴 그 죄를 사하려면 죄의 쌓은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 오늘 아침 읽은 성경, 그 말씀입니다. 로마 3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어떠하냐? 우리는 나은여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자,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율법을 지키면 죄가 사해집니까? 다 선한이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죄를 사해줄 수도 없는데 우리 죄가 없는 사람 남을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죄 있는 우리가 남을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질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예수님 한 분만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죄가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느냐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의 제사법에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구약 레위기 4장 2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런 허물은 암연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서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뿌려 바로 그 피 전부는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죄를 사하는 방법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죄를 사하는 방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하려면 죽어야 대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양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허물없는 양이나 염소를 사용했습니다. 염소야 양아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네가 대신 내 죄를 대좀 죽어주어라.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 4장 27절에 만일의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하나도 부중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치면 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거든 허미 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왜? 내 대신 죽어줘라. 그래서 그 범한 죄를 그걸 예물로 삼아 29절에 보면은 속죄죄 희생의 머리 안수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수. 그냥 저는 성결 때 잘 몰랐지만 왜 안수한지 몰랐어요. 성결 여러 번 읽다 보니 왜 안수하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랬지요. 다 같이 따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 염소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염소에게로 건너간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죄를 내 있는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가 넘긴다. 염소의,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 안수를 하고 난 뒤에는 죄가 나의 끼니까 염소의 깨로 건너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거지요. 그럼 이제 그 염소가 나를 대신해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9절에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한다는 건 죄를 넘긴다는 의미고 그리고 희생을 번제쳐서 잡을 것을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죠. 그렇죠. 붙잡는다는 말이 죽인다는 말입니다. 양 잡아먹자 소 잡아먹자 그러죠. 죽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은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넘겨가지고 그 죄의 벌로 죄의 쌓은 사망이니까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 이제 29절에 보면 번제,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 번제 잡을 것이요. 그 다음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어디다 바릅니까?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이것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왜 번제단 뿌려 봤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 그게 보여요. 그냥 성경은 뭐 왜 성경은 왜 그 뭐야 성경에서 이제 말하기를 죄가 이제 넘어가는데 왜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른지 이유를 직접 얘기하라고 딴 성경에서 그게 나타나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에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렇지요.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장부 노트가 있고 내 장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 뿔에다가 죄를 기록해 놔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나올 때마다 제단을 보면 제단 뿔에 죄가 기억이 나서 죄가 기억이 잘 나서 그러다 기록해 놓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디다 기록하냐? 마음판에다 기록해 놔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 마음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단 뿔에는 하나님의 장부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 우리 죄를 제단 뿔에 기록했는데 내가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양이 이미 죽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를 대신 죄가 양에 넘겨 양이 죽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왕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으니까 이제 죄의 기록을 지워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뭘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발라서 제단 뿔에 기록된 우리 죄의 기록을 지우는 걸 가리켜 말하는 자, 다시 여기 4장으로 갑시다.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 남는 피는 단 밑에 쏟고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의 희생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양의 내장에 가보면 염소의 내장에 간꺼풀이나 창자나 다음에 거기에 붙은 콩팥에 붙은 기름기를 전부 떼다가 제단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속죄제사 끝나고 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죄를 했을 때 제일 밑에 줄에 뭐냐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돼 있죠.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분명히 사해져요. 이해가십니까? 사해지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손에 안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넘긴 뒤에 그 죄를 구하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기름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제단 뿔에 태우면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정확하게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져요. 그럼 이것이 구약 시대의 죄 사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말하기에 뭐냐? 그러면 또 죄를 짓잖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양을 잡으면 돼요. 또 염소를 잡으면 되고. 양이나 염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돈 10만 원만 줘요. 왜 당신 또 돈 어디 쓰려고? 집에 돈이 어려운데. 아, 내가 죄를 지어서 또 양 한 마리 살려면 아무 10만 원 줘야 할 것 같아. 아이, 그러니까 내 지체, 죄 짓지 말라니까. 벌써 양 몇 마리, 올래마다 세 마리잖아. 아이. 미안해. 다시 죄를 안 지을게. 그래서 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제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제가 의인인 거야, 제가 사해집니까? 그런데, 죄를 사하고 난 뒤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죄를 사함받고 양을 잡아가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죄 안 진다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여러분? 해 봤지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손들어. 죄를 안 노력해,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 죄를 안 지은 사람 손들어. 없어요, 한 명도. 죄 안 지은 노력해도 죄가 지어지는 사람은 손들어 봐요. 아, 이상하네. 예, 손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잡기 전에 먼저 죄를 넘겨 안수하고 그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죄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렇죠? 죄가 지불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은 그 기름을 전부 제단 건에 불태우면 다 되었지.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져요. 근데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 또 양 한 마리 10만원. 요즘 양 한 마리 한 10만 원 줘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양고기 먹고 싶으면 몽골 가세요, 몽골. 양 한 마리 큰 양을 지난번에 우리 가서 잡았는데, 4만 원 줬어, 4만 원. 양이 얼마나 큰지, 다섯 명이 먹어도 못 먹었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때 진짜 제사 드렸으면 좋겠어. 제사 드리고 양고기 먹고 제사도 양고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게 해서 죄를 씻었는데 죄를 다시 안 지으면 너무너무 또 죄를 지으니까 죄를 사해도 막 그럴 바에 한꺼번에 막 1년에 연말에 한번 대속죄일, 한번 그래 대속죄일이 생긴 거예요. 한꺼번에 몽창 7월 10일 날 막 다 때리잡아가지고 썩그 죄를 사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아 제사를 드려도 또 죄를 지으니까. 죄가 온전하게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사해지지. 근데 구약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 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매일매일 짓기 때문에 허물이 마친다, 죄가 끝난다,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죄를 끝내고 싶다고 끝내지지 않지요? 허물을 마치고 마쳐지지 않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일 마지막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을 예수님이 오시면 허물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가 제사를 씻어도 또 허물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우린 이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성경은 한 번도 봐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읽다 보면 이 맛이 좀 다르다 하는 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죄를 짓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면 죄 씻어지고 또 죄를 그러면 허물이 마치는 게 허물이 계속 되잖아. 그죠? 죄를 사함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봐요. 내가 무슨 말 잘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렇죠. 죄를 씻음 받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씻으면 또 죄를 짓고 죄를 씻으면 또 죄를 짓고 그렇죠. 그래서 약을 잡고 하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죄를 씻음 받고 또 죄를 지으면 허물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죠? 죄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있다고 해도 죄가 끝나게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자꾸 죄가 끝나지 않는데 다니엘 9장 24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을 읽어보면 하니 뭐냐면 허물이 마친다. 어? 허물이 마쳐? 그게 무슨 이야기야? 어떻게 허물을 마쳐? 우리가 늘 허물이 있는데 그렇죠? 다음 죄가 끝난다. 죄가 끝난다. 어? 매일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끝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요. 자, 따라합시다. 허물이 마치며. 자, 우리는 늘 허물이 계속되지요. 그래 마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허물이 마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지. 그죠?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걸 샅샅이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고 깨달아보고 그래야 목사가 성도를 가르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하냐면 설교하는 것하고 앉아 성경 보고 연구하고 책 쓰고 기도하고 그게 내 임무니까 성도들은 생활을 바빠가지고 이런 연구를 다 못하지만 난 목사니까 앉아 성경 읽는 걸 목사 주는 임무니까 이걸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짓고 용서받고 짓고 씻고 이제 꼭 아침에 더러 세수하듯이 매일매일 죄를 씻어야 하는데 허물이 마친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을 마쳐? 죄가 끝난다. 어떻게 죄가 끝나? 매일 죄를 짓는데. 그렇죠? 더 갈수록 신기한 죄악이 자 한번 따라 허물이 마치며 야 중요한 다 같이 해봐요. 한번 입을 열어서 한번 같이 큰 소리 해봐요. 여러분 이거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허물이 마치며 다음에 죄가 끝나며 야 어떻게 죄가 끝나 매일 죄를 짓는데 그렇죠? 그럼 매일 죄 안 짓어 매일 짓 거의 대부분 매일 짓죠. 그죠? 그거 전가할 것 없이 그죠? 근데 죄가 끊어, 어떻게 죄가 끊어?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된다. 자,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죄가 속해지죠. 시더지는 또 죄를 지으면 죄가 되니까, 영속되는 게 순간만 죄를 사하는데, 여기는 죄가 영원히 속해질 때 영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죄악이 영속되며, 야, 또 어떻게 하길래 죄가 영속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죄가 막 한꺼번에 다 영원히 사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양을 잡아 제가 그때만 사야죠. 죄악이 영속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따라해봅시다. 시작.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죄인이 아니고 영원히 의롭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이 신구약 66권 큰 책 속에다가 이런 비밀들을 숨겨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옥수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무슨 말이야? 이 말을 풀어야겠네. 우리 매일 죄 짓는 죄인이고 또 그런데 어떻게 죄가 끝나,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우리가 매일 죄를 짓는데. 그래서 또 성경을 읽고 읽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그 다음 구절 아닙니다. 그 24장 4절 9장 24절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상을 본 것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따라 해봅시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또 풀어보려고 이런 성경을 딱 찾아다 보니까 히브리 9장에 무슨 말씀, 이런 말씀 나와요. 히브리 9장 봅시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지구에는 성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두 개요.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를 성전에 절대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딱 이 우주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하늘나라 성전을 모세가 시내산에 보고 그 모양 그대로 땅에서 따서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이제 불타고 함락하고 그 땅 위에다 이제 해교 신전이 세워졌지요. 황금사원이. 그렇죠? 성전이 그건데, 여기 이제 성전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창에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제단에서 한나라 성전 모양 그대로 지은 땅에 있는 성소의 성전 장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제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는 제사장이 땅에 있는 제사 제단이 아닌 성전의 하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니까 하늘나라 성전을 가리켜 말하죠. 그죠? 맞습니까? 다음 9장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차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는 제가 사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로 제사 자기 예수님의 몸을 제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 하늘나라 제단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성전에 드린 제사하고 이 땅에 있는 제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하고 이 땅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땅은 시간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죄를 사하긴 사해도 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이제 죄가 흘러가고 흘러가는데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거기는 알겠습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이 늙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늙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 머리가 새까맣을 때가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지. 그죠? 주름살도 생기고 늙어 보이죠? 한 번은 전철 탔는데 어떤 학생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깜짝 난 아직 한 번도 할아버지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할배가 됐구나 할아버지. 이 세상은 늙습니다. 늙는데 사람들이 뭐가 늙게 하면 산소가 늙게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쇠가 녹서는 걸 산소가 녹슬게 해요. 그래서 녹서는 거 가지고 산화철이라 그러고 구리가 녹서는 걸 가지고 산화동이라 그래요. 산소에 있어서 사람이 산소로 해서 늙어가는 거 가지고 산화된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이 항산화 화장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늙지 않은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는 거 가지고 안 늙는 화장품, 안 늙는 게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좀 덜 늙는다 소리죠. 이 항산화 화장품은 뭘로만 양의 태반을 가지고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징그럽죠? 양의 태반. 양이 왜 새끼 놓을 때 태 있잖아. 그죠?
그 태반 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양의 태반인데 그게 늙는 피부가 늙는 걸 젊게 한다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 만들면 적어도 양을 뱃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내서 그 태반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야 항산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시간이 흘러면 우리는 늙고 결국 죽는데 하늘날은 영원히 사는 날인데 거기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아요. 거기는 뭐든지 영원해.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늘나라 그럽니다. 저도 이해가 다 안 가요. 그러나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안 늙는지 모르고 너무 지겹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 죄를 사해 양을 잡고 제사.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가 되고 1년 전이 되고 10년 전 과거로 가기 때문에 과거로 간 제사가 현재 있는 죄를 씻어주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은 거기는 세월이 흘러가지 않고 영원히 있으니까 제사하는 능력도 영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도 죄를 사하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는 그 죄는 순간적으로 죄를 씻는데 또 죄를 또 죽어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하늘나라 성전에 뿌려서 영원히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고 거룩할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성경 속에 정확하게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자, 히브리 9장 12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얼마나 어떤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이야기가 구약 다니엘서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구약 24절 나오지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 그 지극히 예수님을 가르쳐 많은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콧대 죄만 짓고 씻은 죄 짓고 또 씻고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이 죄가 끝나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영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 예언한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때 제만 사고 자꾸 자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3장에 읽은 말씀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기 앉은 저 안경신 어르신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너 의롭다. 그 옆에 모친도 의롭다. 그 옆에 키 큰 선생님도 의롭다. 여지 의롭다. 여 머리 하얀 목사님도 의롭다. 넥타이맨 목사님도 의롭다. 다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그분들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님 죄 없어요? 그렇지만 죄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많이 지었어.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야? 나도 몰라 했더니 눈이 시둥그랬어요. 한 가지 알아.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십자의 죄를 사할 때는 영원히 손끝만큼만 남은 게 아니라 다 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 우리 이단이라고 하면 왜? 의롭다 한다 이단이. 의인이 어딘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본래 죄 안 지은 의인 없는 하나도 없는데 죄를 지은 우리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박옥수 목사 전공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신구약성에 수없이 읽고 신구약에 있는 모든 죄사만 다 뽑아내가 연구하고 살펴서 확실히 내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 죄인이라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실패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그렇죠? 내 죄를 살리고 죄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인이라고 하면 실패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로만 땡큐 지자스 해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 시간만에 다 이해가지고, 그죠? 다 저녁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의자도 좀 딱딱하던데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인데 그냥 양으로 소를 잡아 제사할 때도 죄를 못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피 흘려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신 주님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